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번째 파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알고 이해한 것 같은데 또 뭔가 다른 무엇이 있는 이 세계, 기도의 세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구하면 바로 얻는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니 못 받는 거겠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무슨 염치로. 그래서 힘이 없는 채로 대충 기도하다가 어느새 보면은 기도를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족한 나라도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그렇다면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내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확신 가운데 또 기도를 돌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기도는 정말 강력하고 신비한 세계예요.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로부터 이 기도의 세계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끊임없이 배워온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기도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거나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었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고 또 기도생활을 쉬거나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영역에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을 원문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처럼 필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항상 힘쓰다 하면 우리말로는 항상이라는 부사와 힘쓰다라는 동사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감을 의미하는 한 단어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제가 적합한 단어를 찾았는데 지속하다라는 의미의 persist라는 동사예요. persist, 지속함. 우리말로 적합한 표현인데 관철하다, 관철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감 그런 뜻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의로움이 있어도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권면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필요를 지금 로마 교회에 사도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은 시작 지점에 보였던 어떤 힘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동력을 잃고 나중에는 약해지는 것을 체험해요. 이유는 뭐예요? 마찰력 때문이에요.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지금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태블릿을 접어서 이 바닥에 두고 이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게 몇 메타 정도 진행할까? 무한적으로 이동할까? 아니죠, 이게. 몇 메타 가다가 멈출 거예요. 왜요? 바닥 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미끄러짐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카펫으로 깔려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나무 바닥에서 밀었을 때 10m를 갈 수 있는 힘을 동일하게 가했지만 카펫이라면 한 5, 6m요. 마찰 때문에. 카펫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의 표면과 마찰이 덜 생겨요. 그래서 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기도를 지속하는 과정에 저항이 생겨요. 이때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기도의 동력을 잃고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해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먹은 결심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 감정에 내 기분이 이것을 하고 싶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년 초 결심 있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신년 초 결심 성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 그건 너무 우울한데 통계에 의하면 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결심하면은 8명만이 성공하고 92명은 새해 결심을 실패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을까? 시작 지점에 자신을 지배했던 기분과 감정과는 다른 기분과 감정이 중간에 새겨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결심의 실패는 시작 지점에 자신을 지배했던 기분과 감정과는 다른 기분과 감정이 생기기 때문인데 만약에 시작 지점에 가졌던 기분과 감정을 꾸준히 지속할 수만 있다면 중간에 무슨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테니스 경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는 3세트나 5세트 경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3판 2승으로 이기거나 5판 3승으로 이기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큰 대회일수록 5세트 경기에 누가 먼저 3번 이기느냐 이렇게 우승이 결정이 되죠. 선수들은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분석해요. 자기 체력을 1세트, 2세트, 3세트 다 안배해요. 기분 조절해요. 그런데 경기하는 내내 자기 기분과 감정을 흔들지 아니하고 체력 안배할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을 반드시 거둡니다. 문제는 첫 세트에 지는 경우에 그 기분과 감정을 새 경기 대하듯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한 세트 치고 있다는 부담감이 두 세트째 이 정도로 치도 되는 걸 갖다가 힘을 가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세트째 이 사람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한 필요를 느껴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마치 아무리 노를 지어도 나가지 않는 배처럼 기도의 결과가 없을 때 그만둘까 생각해요. 반드시 이 지점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분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이 정상이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자,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처소에서 이웃 옆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소방서 건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구글 맵으로 계산해 봤더니 60m 거리래요. 어디를 중심으로 그렇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소방서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 바닥이라고 하십시다. 그냥 통로로 60m가 저기까지 태블릿을 이제 세게 밀어서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표 지점은 60m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힘을 가해야 소방서까지 갈 수가 있을까?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손에 힘이 아주 센 사람도 아마 절반 못 가서 이 태블릿이 멈추고 말 것이에요. 이유는요, 마찰력 때문이죠. 바닥 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물체 이동이 분명히 방해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멈추려 할 때마다 힘을 가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민다고 안 했습니다. 멈추려고 할 때마다 또 밀면 돼요. 그러면은 60m 저 곳에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참 쉬운데 기도를 지속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시작 지점에 가졌던 기분과 감정이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근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이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이 기도의 확신이 또 흔들려요. 그때마다 기도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영적 동기부여가 있으면 기도를 지속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결심했던 것과는 다른 기분과 감정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건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인데 마가복음 6장입니다. 여기는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마가복음 6장 42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오병이어는 두 마리의 물고기와 떡 다섯 개인데 사실은 두세 사람의 식사로도 부족한 분량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남자들 5천명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러면 약 2만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작은 양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 누구도 행한 적이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죠.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무슨 기적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지식, 경험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과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움직임까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몇십 년간의 기록 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알고 초대교회의 기초적인 진리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90년, 그렇게 AD 90년이 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이 써여져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가운데 요한이 이 말씀을 어떤 팩트를 다 다루면 거기에다가 애드할 필요를 느낍니다. 동일한 사건을. 그래서 이 해석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13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반응하는지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앞에 펼쳐진 이 충격적인 두세 사람 몫의 분량의 어떤 음식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였다. 그런데 남은 게 12 광줄이나 되는 엄청난 기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면 식량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경험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들판에서 바닷가로 가게 하고 배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군중들을 남은 사람들 뭐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흩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고요. 이것이 6시인지 11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으시고 의도적으로,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늦었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지낸 다음에 16절, 18절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를 출발시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은 이 평지처럼 지중해와 똑같은 어떤 그 sea level, 그 뭐라고 할까, 해수면과 똑같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은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푹 꺼진 상태, 분지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위로 아래로 내리치면서 표현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폭풍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산을 타고 분지 형태의 그 저지대에 위치한 바다이기 때문에 돌풍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을 노를 다해쳤으나 지금 이들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는 10km예요, 10km. 그런데 절반까지 가는데 사투를 부리면서 절반까지 가는데 이 시간이 새벽 4시예요. 성경에는 보면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래요.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3경은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사경쯤에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십시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을까요? 기도하시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아까 사경은 언제라고 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정확하게 우리처럼 뭐 4시 48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들어간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해질 때 만나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49절에서 5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만약에 이들이 10시에 출발했다면 지금 거의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곳은요, 바닷길로 10km 거리예요. 근데 약 5km 정도 오는데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폭풍가 얼마나 두렵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쉼이 놀라니.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마가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시간 바다 위에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4시, 5시에 멀리서 오는 그것을 설마 바다를 끌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유령이 출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기급을 하고 있는 중에 가까이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돌풍 같은 큰 바람이 확 멈춰요. 잠잠해집니다. 51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이 한 5km 정도를 졌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린 그 바다를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왔다는 그 사실. 두 번째, 주께서 바다에서 배 위로 발을 딛는 순간 세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그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밝힙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을까?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를.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장난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두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부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2만 명에게 먹였다는 이 사건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대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정말 식량 걱정 없겠네 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까지 그런 움직이까지 끌어낸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풍랑이라는 그 환경을 직면하면 우리 마음이 원점에서 시작한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2만 명 가량을 500여로 일시 먹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큰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동일 인격이심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이고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중간에 시작 지점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동력을 기도의 동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동기부여하는 무언가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떤 영역에서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어떤 사람이 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분명히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어떤 케이스였는데 이 의사도 그렇고 저 의사도 그렇고 의학상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불신자 의사도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또 고민이 찾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적인 그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굶으면 어떻게 하지? 렌트비 못 내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차를 팔아서 다음 달을 연명해야 된다고? 기대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구절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감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91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사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상기시키니까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강, 바다들, 바다 위에 그 대기권에 흐르는 바람,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하는 종이에요. 기도 시작할 때와 달리 기분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식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까?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어떤 식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초월적인 지혜와 힘과 자원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잠시 흔들린 나의 기분과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의 전체 섬이 몇 개라고 했죠? 8,316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들이 우연히 위치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믿기 때문에 이 산들의 이 지형적인 위치, 이 로케이션들을 그냥 우연하게 그냥 생긴 거겠지. 천만에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우주 공간이나 땅의 모든 흙, 산과 언덕들 이를 만드신 존재가 계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이것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저는 기도할 때 마음이 주님과 그 마음이 그냥 뭔가 드라이 하면서 하나님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형식은 취하고 지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감각하게 아주 그 입이 메마른 것처럼 드라이한 그런 상태처럼 그때 이러한 구절들을 저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아이는 이거 먹으면 설사해요. 그 엄마가 알아요. 우리 아이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엄마가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가장 아끼고 가장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의 머리털 개수를 아는 부모. 왜 모를까요? 자기 자식의 머리털 개수를 왜 모를까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DNA를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혈액형을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끼지만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털 개수를 몰라요. 지금 현재. 그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지금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 모습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은 기도의 동력이 조금 더 생겨요.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들으신다. 아신다. 힘내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면 어느 순간 기분과 감정이 흔들리는데 그때 생각 가운데 크게 지배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나를 잊으셨나 관심이 없으시나 반드시 이것은 찾아오래요. 나를 잊으셨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나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이사야 49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사실일까요? 과연 그들을 잊으셨으며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녀 있는 엄마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세 살, 네 살 이 아이들 잊은 적 있나요? 깜빡 잊고 방치하고, 물론 뭐 해외 토픽이나 보면은 그 차 안에 바깥 온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동안에 깜빡 잊고 그 아이 방치해가지고 죽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답해 보십시오. 전무기 자녀 잃은 적 있나요? 생각 가운데 모든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모든 스케줄이 그것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예외적으로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흔들리고 할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나를 잊으셨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다음 구절은 정말 감사한데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두 번째 후반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성벽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핸델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성벽. 성벽은 나를 두른 주거 공간 또는 안전보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벽을 내 앞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앞에 부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새겨야 됩니다. 나를 두른 성벽의 상태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새겨놓으셨다. 우리가 중요한 뭔가 전화번호나 뭐 은행 계좌번호나, 근데 폰도 없고 뭐 노트 할 데도 없어. 그런 펜빌러가 어디 있어요? 팔뚝에 쓰잖아요. 010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으면 안 되거든요. 잉크는 쓰고 난 다음에 문대면은 지워집니다. 주님께서 지워지는 무언가로 새겼다고요? 아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고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내 감정과 기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상인데,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곳저곳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한해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막았어야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주일 정도 지났어요. 자녀에게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말을 안 들을 마찰이 생긴 거예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때 마음이 답답하면서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뚝 떨어져요. 이때 여러분은 환경이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주께서 알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힘을 조금만 더 가하세요. 기도 응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돈 액수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5,000불은 내가 알겠는데 50만불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5,000불이나 5만불이나 50만불이나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초월적인 힘과 지혜와 자원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지속하세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관심이 없으시나 하는 그러한 기분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면은 오늘 살펴보았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기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주 성령님 간구합니다. 기도를 지속하되 중간중간에 마찰과 저항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밀고 나가고 또 밀고 나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경험을 많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